라디오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향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18호 관리소에 관한 증언 들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공개처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감자들의 일상생활, 이제 예를 들어서 강제노동이라든가 또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걸 입고 잠은 어떻게 자는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주용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요. 8호 관리소 물론 나중에는 해제면이 됐습니다만 생활은 그 이전의 정치범 생활과 비슷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똑같죠. 그냥 똑같은 거군요. 말만 해제면이구나.
네.
그랬다는 건데 궁금한 게 어떻게 배급을 받았는지 거기는 사회주의니까 아마 배급으로 먹고 살았을 텐데 배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요.
그냥 계급상으로는 네. 이제 거기는 여기는 원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동발 끄는 직장이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목 여기를 원목 북한에서는 네. 동발 이렇게 해요.
원목 그냥 나무 말하는 거죠?
네, 살아있는 나무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 국이 없으면 네. 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원목을 괴가면서 그렇죠. 탄을 캐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주는 님산 사람이 네네. 있는데 언니가 이제 원래는 언니가 갱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아빠가 이제 갱 쪽이니까 당연히 학교 졸업하면 갱으로 이제 가고 해서 언니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한영갱이라는 데를 언니가 배치받아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언니가 이제 그 물이 갱 안에 물이 항상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에 이제 빠져서 일하고 하니까 언니가 가죽이 발까지 쫙쫙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졌군요. 네.
본인이 여기서 죽어도 더 이상은 여기서 못하겠다 하니까 본인이 그걸로 직장을 바꿨더라고요.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언니는 900g. 네. 그리고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 900g. 네. 그러면 옥수수 알맹이만 900g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깡탱이라고 그러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900g?
포함해서. 그냥 우리 지금 흔히 먹는 옥수수.
그럼 통강냉이를 그냥 900g 그렇죠. 주는 거군요. 네. 그럼 그 알맹이 빼고 나면 옥수수 알은 좀 더 적겠네요. 그러면
적죠. 근데 그거 빼고 나도 이제 그게 이제 가루가 나와요. 근데 그 가루도 저희는 그걸 가공해서 그것도 먹어요.
아 그래요? 그 가운데 있는 깡탱이를 버리는 게 아니고
못 버리죠.
아 그래요? 그걸 갈아서 그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옥수수
네,
깡탱이도?
그것도 없어서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때 생각을 하면 그 음식이 참 행복하고 그립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통옥수수를 900g을 받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 굽이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 600g, 700g, 뭐 네. 기계 다루는 사람은 뭐 700. 저희 어머니는 위험이 하나도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600g. 저는 이제 막장 안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만 여자라고 800g. 남자는
아,
900인데
900g, 여자는 또
여자라고
800g.
8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규정이 그렇게 됐다는 거군요.
그거는 북한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네네. 18호 안에 법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그것이 하루 분량이죠?
하루 분량인데 거기서 뭐 20% 30% 거기서 또 삭감이 돼요. 보름치에서.
아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800g을 배급받는 사람이 네. 보름치를 한꺼번에 이제 받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배급을
두
주거든요.
두 번 배급을 주는군요.
이제 800g인 사람이 그거를 다 주면은 네. 15kg인가 돼요.
아,
15kg인가 16kg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짜로 뭐 몇 프로 삭감을 하면은 14kg, 뭐 아, 13kg 뭐 이렇게
1, 2kg를 또 떼야 하는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급 주는 분들이 저울 농간으로 해갖고 집에 오면 한 1, 2kg는 또 빠지죠.
집에 와서 재보면 또 1, 2kg가 빠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배급 주는 나는 1, 2kg는 그냥 안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15kg 받아야 되는데 한 10kg, 11, 2kg, 네, 1kg 받는 거군요.
그렇게밖에 못 받죠.
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규정대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제가 일할 때도 한 1, 2년은 제대로 뭐 생활비도 제대로 탔고 배급도 제대로 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영양제도 안 주고 점점 뭐 보름치에서 뭐 이틀치씩 잘리고 하더니 어느 날 한 달에 일주일치 주고 뭐 쌀표는 나오는데 배급은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아, 줄 배급이 아예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맞아. 때가 90년대 한 중반쯤 됐나요? 후반쯤 됐나요?
90년 후반 때죠.
네. 아,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네요. 그쯤에 네. 사실상 배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냥 그러면 사실상 각자 알아서 막 덜 산 그렇죠. 헤매면서 네. 먹고 살아야 됐다는 네. 건가요?
농장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나만 훔쳐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숨기면 옆에서도 옆에 분도 숨기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지고 가는 걸 서로 눈감았던 거예요.
아, 사실상 그네 협동 농장을 네. 이제 농사를 지으면 그걸 원래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가져가야
그걸 개인이 가져오는 거군요. 그렇죠. 조금씩.
그러니까 뭐 국가에다가도 주지만 조금씩 자기네 하루 먹을 거는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탄광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탄광세대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광에서 사는 사람들 가족이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나갔죠.
그 당시에요. 네. 아, 그러면 그 당시 주용 씨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그럼 생계를 이어갔나요? 배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그때쯤.
저희는 그때 그냥 네. 엄마가 조금 여기를 말하면 디자인 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북한에 한때 유행한 게 어린애들 바지 이렇게 옆에다가 뭐 토끼니 이렇게 막 붙여주고 주머니도 왜냐면 크기 애들은 옷이 여기처럼 뭐 사서 입고 뭐 중고 옷 이렇게 사 입는 게 아니고 아빠 옷이 조금 뭐 이렇게 구멍이 났다 하면은 아빠 옷 뜯어서 이제 애들 옷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엄마한테 조금 많이 수선이 들어왔었어요. 옷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옆에서 엄마하고 같이 수놓고 뭐 바느질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배급도 안 주지만 북한에서 조기대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전쟁 준비한다고 하면서 네. 조기대 훈련을 하는데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은 조기대에 복장이 다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바람이 불어갖고 조기대에 옷을 또 많이 만들어서 수선비 받아서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 끝나고 오면은 이제 그거 밤새 해야 됐고 그게 없으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약초캐에다가 이제 뭐 간부사태에 가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갔죠.
그렇군요. 그런데 나중에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셨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요.
97년도에 세 명을 다 여였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그럼
그러니까 제가 9살 때 네네. 그냥 가족 넷을 잃었어요.
9살 때?
저 외 우리 식구 외에 이제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네네. 할아버지까지 그때 같이 다 돌아가셨어요.
9살 때요?
네.
아, 그럼 9살 때 아버님, 그다음에 동생 둘, 할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신 거군요. 네. 그럼 비슷한 때 돌아가신 건가요?
다 같은 해 뭐 아버지가 3월 27일 날 돌아가셨고 제 아래 동생이 4월 1일 날. 그다음에 애할아버지가 4월 15일 날 돌아가셨고 막내 동생이 8월 28일 날 돌아갔죠.
아, 그럼 죽었죠. 대체로 다 굶주림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동생들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
막내 동생이 4살, 저 아래 동생이 6살.
6살. 그러면 네. 6살, 4살짜리 동생이 그때 영양실조로 네. 죽은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아버님이 죽고 나서 바로 며칠 후에 동생이 죽네요.
네. 동생이 죽기 전에 계속 그 동네에 사진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진사네 딸하고 저희 동생하고 이제 친구였는데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사진사니까 좀 잘 살았죠. 네. 이제 갔는데 옥수수 가루로 이제 범복을 해 먹더래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었고 저희는 그때 당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하니까 끼니에 대해서 저희는 신경도 못 썼고 하니까 이제 동생도 배가 많이 고팠고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밥을 못 먹고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언니 나는 죽기 전에 그냥 나 우리 사는 동안에 저 밀가루 범벅을 시커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언제만 그렇게 먹을 수 있냐고 언니가 금방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언니가 꼭 해줄게 했는데 그 말 끝나고 나서 애가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아, 바로 그날이요. 그 얘기한 그날
네,
죽은 거
저녁에
거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해갖고 저는 다음날 이제 날 밝으면 산에 가서 약초 캐다가 그때는 좀 약초가 좀 비쌌었어요. 그래서 약초 가서 하루 캐면 옥수수 1kg는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사다가 이제 해주면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걔는 내 옆에서 이제 자곤 했었거든요.
네.
자는데 이게 여느 나라가 다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 살도 좀 차고 해갖고.
아, 느낌이 이상했군요, 벌써.
자는데 하여튼 뭐가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을 딱 켜서 보니까 그냥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엄마 보고 깨워서 한번 보라고 하니까 엄마도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막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고 막 하니까 죽었더라고요.
움직이질 않는 거군요. 숨도 안 쉬고 이미.
그렇죠. 근데 그 동생 생각하면 항상 옥수수 본보.
그러면 주용 씨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식량 사정 때문에 동생들이 사망할 정도였는데 그럼 주용 씨는 뭘 먹고 어떻게 버텼나요?
엄마가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3일째 치러서 이제 산에 갔다 묵고 왔는데 동생이 바로 죽었잖아요.
네.
그러고 그때부터 엄마는 이제 정신줄 잃고 이제 살고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도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막 손 다쳐갖고 들어오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다 하고 옆에 할머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너도 죽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산에 가서 이제 풀 뜯어서 쓰지 않으면 다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막 풀 뜯어서 삶아서 막 소금에다가 묻혀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싹바느질 할 게 들어오면 거기다가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직장 배치도 받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주로 그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 해자민 포함해서 어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동농장, 탄광일,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네. 하루에 얼마씩이나 일을 하나요, 보통?
원래 그 수용소의 규정은 8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규정이. 네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8시간 근무제에서 3교대로 진행이 돼도 12시간, 13시간, 14시간, 그거는 교대 부경장 마음인 거죠. 왜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개 교대 뭐 1교대 1 작업반에 석탄 뭐 10톤을 오늘 캐야 된다 하면은 10톤을 캐야 되는데 저희는 매장량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10톤을 못 캐잖아요.
아, 목표량을 채울 수 없군요.
네. 네. 근데 다음 교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 교대인데 그 현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네.
넘겨주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 10톤을 밖에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그러면?
밖에는 이제 석탄을 싣고 기차방 대통까지 가야 가는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에 이제 길에서 이렇게 흘리고 지나가요. 이제 전차 같은 거를 이제 막 몇 개를 싣고 나가니까 줄줄줄 흘리면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오고 탄광 안에서도 석탄하고 보록 돌멩이 그 네네. 돌인데 그게 돌이 오래 싸구면은 그게 석탄이 돼요. 그 보록돔에 가서도 저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10톤이라는 생산 계획량을 무조건 채워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일이라고 하지만 14시간에 될 수 있고 16시간에 될 수 있고 시간은 교대 부경장 마음인 거예요.
네. 탄광일이면 굉장히 고됐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젊은 여성들도 보니까 탄광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젊은 여자라고 할 게 아니고 학교 졸업하면은 엄마나 아버지 집에 세대지가 탄광이면 무조건 탄광으로 가야 돼요. 여자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탄광 안에 직접 갱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버팀목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채탄을 하고 드릴을 하고 네. 정질, 햇맞을까지 다 여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강차도
거군요?
끌고 뭐 다 하죠, 여자들.
아, 그러면 보통 고된 육체 노동이 아닐 텐데요. 다치거나 부상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엄청 많죠. 죽고 뭐 그렇게 하다가도 안에서 이제 거기서는 물통 했었어요. 물통이 터지면 사람이 다 죽거든요.
아, 물이 쏟아져 나오는
네.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대질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소리가 이상해요. 조금 뭐 아니면 뭐 이 갱도가 무너지겠다 하면 소리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도 이제 탄광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면 바로 튀어나오면 바로 또 무너지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쫑대질 하다가 이제 일하다가 작업반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물통 터져가지고 그래서 뭐 죽고 어떨 때 이제 중간에 이제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올 때가 있고 제 친구 같은 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갔고 며칠이 안 있어서 바로 사고로 걔도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는 번번이 일어나는 거죠. 무리 사고가. 그러니까 뭐 사고 나서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무리 사고가 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탄광일도 하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냥 배급 안 주면서도 일 달그니까.
그러니까 배급은 안 주고 일은 고되고.
무조건 하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노동을 할 때 일요일에는 쉬나요?
일요일 쉬는 게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일주일 내내 하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랬군요. 그러다가 그런 관리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를 떠나야겠다, 탈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냥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가져본 적은 없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막내 이모가 와갖고 형부 동생이 청진이라는 데서 살고 있는데 너무 잘 살더라고. 그 말이 그게 막 어느 순간 확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잊고 살았는데 뭐 삼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뭐 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여기로 갈 거야. 이제 수용소하고 다른 세상을 보고 온 거죠.
아, 그런 거군요.
어릴 때부터 지금 뭐 15, 20살 막 이렇게 이럴 때까지 성장해 가면서 이제 제가 본 게 틀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한번 나갔다 왔다는 거로 해서 저한테 감시가 붙은 거예요, 계속.
아, 한번 가서 삼촌을 만나고 온 이후에 감시가 시작됐군요.
네, 그리고 네. 나를 감시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뭔 말을 하는지를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감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 밖에 나가서 이선 본 얘기를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뭐 전달이 안 되게끔 차단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난, 감시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어쨌든 탈출을 그때 갑자기 시도한 거죠.
그런 것으로 벗어나고 싶었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용 씨는 탈출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머니와 언니는 지금도 그럼 관리소에 남아있는 건가요?
아마도 거기에 변화가 없다면 18호 수용소가 운영이 된다면 아직 거기 계시죠.
거기에 계속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용님이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주용 씨의 증언을 통해서 18호 관리소 내 수감자들의 영양실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강도 높은 강제노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번 증언에서처럼 배급이 아예 끊기거나 설사 배급을 하더라도 매우 불규칙적으로 제공하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수 수감 인원이 영양실조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이는 북한도 당사국인 사회권 규약 제11조에 규정된 식량권과 제12조의 건강권의 명백한 침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권 및 건강권이 속한 사회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자유권 분야.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누굴 죽이지 않고 또 고문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소극적 의무의 자유권 분야와는 달리 이런 식량권, 건강권 등의 사회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가가 식량이나 식량 획득 수단을 제공하고 또한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그러한 행위를 취할 의무가 국가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식량권 침해는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자연스레 생명권의 침해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유권의 대표 권리인 생명권이 박주용 씨 사례에서도 명백히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유권 규약 제6조에 규정된 생명권 침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대상 범죄인 인도의 반환죄의 살해나 절멸에 해당할 수 있는 국제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노동은 자유권 규약 제8조의 위반이고 고문이나 기타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는 자유권 규약 제7조의 위반인데 이 둘은 모두 인도의 반환죄를 구성하는 노예화나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제18호 관리소에 24년간 수감했던 박주용 씨의 증언을 통해서 관리소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